네, 우리 자녀에 대해서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기 때문에요. 말씀의 제목을 먼저 이렇게 떼고 싶은데요. 그 말씀의 제목은 만찬의 두 가지 방향이라고 정했습니다. 참 우리가 성경책은 참 놀라운 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찬을 할 때에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형제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이렇게 매달 한 편씩 듣고 있는데 새로운 말씀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참 깊고 깊은 그 은혜의 샘물이기 때문에 끝없이 주님의 은혜가 솟아나온다는 것을 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저의 연약함이나 혹은, 미약한 어떤 생각, 어떤 창안된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 내에서 어떤 하나님의 방향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는 어떠한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표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시작이 있었다면 또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계획들을 우리가 가지고는 있지만 새해 뭐 첫날에 계획들대로 여러분 잘 진행하고 계시나요? 예,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시네요. 예, 저 또한 계획들은 여러 가지 잘 정하는데, 그에 비해서 참 저는 계획대로 잘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면은 끝이 어떻게 끝날지 이미 결론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요. 여러분도 또 알고 계시죠? 예, 너무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모르신가 했습니다. 예.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또한 방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은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며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라 하셨는데 없이 허황되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무엇이 있었나요? 빛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저희 딸 주혜도 알고 있습니다. 예,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허황되게 나가지 않고 원하시는 바들을 분명히 이뤄내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 백성을 향한 자신의 생각 또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백성,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오, 평안, 화평, 평화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요. 자신의 아들을 주셨고요. 영존할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믿는 것. 믿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믿기만 한다면 영존할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그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는 계획성, 즉 방향성이 보입니다. 사랑하신 것, 아들을 주신 것, 또한 영존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런 방향성이 없다면 우리가 선물이라 말할 수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방향성 없이 내 아들을 줍니다라고 혹은 영존한 생명을 줍니다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그리스도인 저의 모습을 봤을 때도 그리스도인인데 약간 꾸질꾸질하기도 하고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 심부가 영 괘씸하거나 한다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구원을 뺏어가신다면 아 우리는 큰일 날 겁니다. 근데 주님은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믿기만 한다면 믿음에 따라 너의 행실이나 뭔가를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한다면 영존할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방향성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교회에도 방향성이 있습니다. 예, 제가 가끔은 아니죠. 아주 가끔 그 마트에 갔다가 에스컬레이터 여러분 타보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필요가 있어서 혹은 딴 생각하다가 에스컬레이터 반대로 타보신 적 있으시나요? 예, 웃고 계신 분들 한 번씩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도 그 속도보다 이렇게 늦거나 그러면 자꾸 뒤로 가거나 중간에 멈춰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교회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물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두 개의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방향성은요,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즉 평지에서부터 반석 위에 집이 지어져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즉 상하적인 관계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제는 세워주셨습니다. 마치 부활과 같이요. 우리가 도대체 소망 없이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의 것만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죠. 예. 부활과 마찬가지요.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즉 위로 이렇게 상하관계로서 하나님께서 그 방향성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건축 계획을 가지셨고요. 설계를 하셨고 모든 자재를 공급하심으로 공사를 공기에 맞추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핏값을 통해서요. 이것을 생각했을 때 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서 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방향성은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즉 싸움이나 전쟁들은 어떤 평행선 위에서 이루어지죠. 예, 보통은요. 아무리 땅굴을 파더라도 평행선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건물과 같이 서 있는 상태인데 예, 고착된 상태죠. 세워진 상태. 근데 그것이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즉 지옥으로 나가 떨어지고 무너지고 아래로 깔리고 폐허가 되고 그것이 주님께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 자신이 세우신 자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옥이 교회를 삼킬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손을 누군가가 펴서 앗아갈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자신의 모든 공급으로 권능으로 영원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하신 우리가 믿을 만한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울룰루와 같은, 전에 한번 기억나시나요? 예, 큰 반석. 예, 그러한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워진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동참되어 있다면은 그 의미는 어떠한 흔듦이나 어떠한 폭풍이나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쓰러져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니에미아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게 되는데, 니에미아 4장 쪽에 보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대적들이 와서 이 유대인들이 성벽을 공사하는 것들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때를 봐가지고 공격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성벽을 또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공사는 하면서 허리에다가 칼을 차고 무기를 잡고 일을 하였다. 성경은 말하게 됩니다. 즉 두 가지를 병행했습니다. 공사, 세우는 일이 하나가 있었고요. 위아래의 관계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가족과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싸워서 이기려고 경기를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옆에서 오는 그런 공격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기 자신,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써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세워지는 것들이, 신앙으로서의 그런 것들이 있으며, 두 번째는 또한 이 지키기 위한 우리 대적들로부터, 이 사탄마귀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지키기 위한 우리의 방어태세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 그러니까 먼저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즉 우리는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과의 나 관계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분명 성화되는 과정으로 이끌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을 또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도록 말이죠. 두 번째는 주변의 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해 무장을 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또한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깨어있으라고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극동방송에서 그 올해 표어가 깨어있으라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제 가족들과 같이 갈 때요, 거기서 이제 깨어있으라 하니까 주애가 어느 날 그걸 배워서 갑자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전화를 집에다 걸었는데, 주애야 뭐 밥 먹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끊기 전에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 참 이게 좋은 이 효과가 저에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을 땐 깨어 있는데 영적으로 조금 눈을 감거나 약간 졸리거나 그럴 때는 깨어 있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깨어 계시나요? 아멘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러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한 자신의 뜻이 이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즉 깨어서 주님과의 교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죠. 복음에도 방향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처럼 말합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 그 첫 번째 그 방향성, 하나님과 나와의 그 상하적인 관계에서의 방향성이 분명히 나오죠. 나 또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주었으니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는 상하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관계에 대한 즉 상하적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 말씀은 그 첫 번째 단추를 보여줍니다. 뭐냐면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께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살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으며 역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살아있지만 죽은 모양대로 주님 만날 때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가 살아있는 날에도 분명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성화되는 과정에서 모든 위기나 어려움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필요한 모든 공급들을 누리게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마지막 종착역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분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도다.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된다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우리는 말은 하지만 우리의 미천한 어떤 지각으로서 그 온전하게 그 전능이란 단어 또 주님께서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그 단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게 어떤 뭐 행운이나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어주셨다는 나의 말 그대로 내가 발톱을 잘라가지고 발톱 하나 떨어지는 것도 주님께서 그를 자신의 어떤 법칙과 에너지 안에서 잡고 계셨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가 일정하게 떨어지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계획들 안에 이루어졌던 어떤 사소한 것들도 조차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고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상호 관계를 누리고 있으며 모든 생활 중에 주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공급과 사랑을 나에게 지금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와 같은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를 알도록 그 공급들을 하나씩 하나씩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풍성하게끔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수평적인 관계인 거죠. 이 두 번째 방향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은 이같이 말합니다.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공급들을 받고 있는지를 이제 이 뒷부분부터 설명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길 권하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기를요, 우리가 눈을 뜨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눈을 뜨기 전까지는 보지 못하는 부분이 또한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눈을 떠서 밝히 알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말하는데, 그것은 상속 유업과 부르심과 그분의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과 베푸신 바 그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떠한 건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알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사랑과 그 공급들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딸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첫째 딸 주애가 아이스크림을 매우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을요. 근데 요즘에는 옛날과는 달라서 아이스크림이 참 종류가 많잖아요. 특히 한 번은 뭐 30일 아이스크림, 예, 아이스크림 전문점에 딱 가가지고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여러 가지 종류를 사왔는데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 맛도 먹고 저 맛도 먹고 저 맛도 먹고. 근데 여러분, 아이를 데리고 아이스크림 그 전문점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아마 방방 뛰어다닐 것입니다. 야, 초콜릿 맛이 있네. 뭐 이거는 무슨 퍼지네. 뭐 이러고 저기는 바닐라, 이거는 딸기, 온갖 종류의 아름답고 달콤한 또한 상큼한 그런 온갖 종류의 아이스크림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먹을까 두리번거리면서 방방 뛰어다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상속 유업과 권능과 모든 이 공급의 이 아름다운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하여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 주님의 이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찬은 이 두 번째 부분이 또한 적용된다는 것이죠. 왜냐? 그분의 피와 그분의 몸, 이것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찬 또한 그래서 방향성이 있습니다. 처음 오늘 말씀을 보니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구원받은 것, 은혜를 받은 것, 그분의 아들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된 것,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방에서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만찬에 참여하면서 그분의 이 몸과 그분의 피에 참여하여 이 즐거움을 참여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한 그분의 고난에 또한 동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저는 전서에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사실 고린도 교회는 뭐 항상 아름답게 즐거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즐거운 모습이 있었지만 누군가는 먼저 마심으로 즐겁고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즐겁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훈육과 같은 이야기들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교회였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 가지 지도 사항들, 이 말씀으로 일깨움을 받은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는 이와 같은 표현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같이 보시길 원합니다. 1장 1절부터 몇 구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은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여기서 잠깐 보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긍휼의 아버지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 아이를 때리면 어떻습니까? 막 울잖아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안아주고 그 아이를 이렇게 타이르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따끔한 말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들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니 우리 모두 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위로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바라지만 예수님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죄의 모습이 우리의 삶 안에 분명히 드러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번민하고, 그로 인해 회개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이 주실 도움을 또한 구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의 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을 주셨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 또한 적금돼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모든 이 풍성하심을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그때 보여지는 첫 번째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연약함이라 불리는 우리의 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징계나 질책이나 회개를 촉구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로는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위로도 있지만 형제 간에 이루어지는 위로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며 교제할 때 그것이 보여집니다. 만찬은 그와 같이 형제가 서로 나누는 그와 같은 교제 그것들을 통해서 형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위로를 실적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지만 이 너무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나의 모습으로 인해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쓴 어떤 FF 브루스의 어떤 책은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시간적으로는 현세에 살며 영적으로는 내세를 동시에 사는 동안에 즉 죽을 몸을 가지고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긴장관계는 완전히 해소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는 영적인 나의 속사람과 이 나의 옛사람이 싸우는 이 마음속의 이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긴장관계는 완전히 해소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해방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승리의 비결을 발견했다.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의 중심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은 첫째로는 수직적으로 내려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가슴 속에 심겨져서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으로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속에 넓게 부어주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수직적인 관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사랑이 있고 수평적인 관계,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하는 또한 그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수평적인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조금 조심해서 한번 좀 이렇게 표현을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체가 나에게 주는 위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줘야 되는 위로인데 내가 그래서 바라는 위로가 아니라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지체를 내가 먼저 사랑하며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지체에게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체와 나눌 수는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 어떤 미묘하지만은 분명히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뭐죠? 아이들 창의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예, 꼭 버린다는 표현이 잘은 모르겠지만 나의 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준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어떤 표현으로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찬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혜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주님께로 받은 그 사랑으로 지체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며 위로하며 또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만찬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